1, 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의 미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배의 삶에 대한 세 가지를 가지고 짧게지만 기독교의 ABC 근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거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상태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 인사말입니다. 짧은 두절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 질문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반에 설교를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가 네, 이쪽에 줄 앉아있는데요. 네. 여기 두 가지 정체성이 나와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두 가지 정체성.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하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택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로만 보지 않고 그들을 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은 크게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이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한쪽을 포기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후자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나인지 알죠? 나의 정체성. How do we know? How can we know? Who I am? 우리 한번 브라이스에게 워낙 대답을 잘해서 제가 브라이스를 쳐다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브라이슨? 어떻게 내가 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 아, 성경을 읽을 때. 네. 11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네. 100점짜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죠. 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상대가 있어요. 옵젝트가 있어야지. 제가 그 상대를 통해서 제 자신을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하고 앞에 서 있으면 저는 뭐가 될까요? 남편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오늘 저는 네, 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굴지 알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살아있는 아무 힘이 없는 자들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그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건 어떤 삶이죠? 집이 없죠.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그네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대표적인 주제였다고 하고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나그네 인생을 불러다가 큰 민족을 세우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 또 나그네 인생 살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습니다. 네. 브라이슨 모세 잘 알죠? 그죠? 브라이슨 자꾸 지칭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네. 브라이슨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세는 대부분 다 잘 압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죠?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40년 그 이후에는 광야에 쫓겨나서 양치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왕좌를 탐내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군대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양떼를. 군대의 그 멋있는 도열되어 있는 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양의 뒷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아내 시포라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혹시 이걸 알면 제가 기프트카드 20불짜리를 스타벅스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중고등 학생이 맞추면 50불이에요. 확실합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네. 3, 2, 1. 아, 돈이 굳었습니다. 굉장히 슬프네요, 그때. 네,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왜 게르솜이 중요한? 알았군요. 네. 왜 게르솜이 중요하면 게르솜의 원래 히브리어 어근이 구르라는 뜻입니다. 구르라는 말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아들에게 투영하면서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할 때 하, 나는 권자도 잃어버리고 나 왕도 아니고 나 이딴 짓을 뭐하고 있지? 응? 원래 내가 향기나는 그 좋은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막 같은 땅에서 먼지나는 곳에서 나는 이 양이나 치고 있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실패한 인생 이렇게 규정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소 시방 나그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정체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에는 내가 나그네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꼭 한 주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세 번 꼭 정해서 어디에 꼭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꼭 가게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25m, 50m. 아주 작은 그 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 내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자그마한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후임자임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아멘의 타이밍이 약간 늦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각각 사람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같이 깨닫게 해주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는 잔다르크를 좋아하는데 잔다르크를 왜 좋아하냐면 잔다르크가 처음에 영국하고 전쟁할 때 프랑스를 건진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그 여성으로서 그 당시 여성은 사실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성직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여성이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나이도 13살이 16살에 아주 작은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프랑스를 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난 농부의 딸이야. 난 여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 지금 13살에서 16살, 더 많으면 18살 사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자기 하나님께 계시받은 자로 잔다르크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부도 되게 중요하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세상에서 준비할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학생의 신분뿐만 아니라 또 나그네인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유산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매일마다 발견하고 살아가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떠날 때는 저희가 찬양으로 뭔가 축복하는 찬양을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떠나는데 갑자기 설교하기가 굉장히 그 느슨느슨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깨달았다면 정말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 같은 마음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는 택함받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해 받았다는 것이 단지 선택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미리 아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의 표현을 제가 잠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창세 전에 하셨다는 게. 제가 뭔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 자신의 의지할 게 있는데 제가 무엇인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셨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남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은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삶을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큼 자유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너무 괴로울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묶여 있었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표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법을 따라서 규정을 정해놓고 따랐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에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거룩하고 불경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그 거룩을 이뤄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그거는 separate,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잘라내어서 구별되어갖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진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그것이 잘라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선택받은 자로 이 땅을 제사장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실 때에만 이 거룩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맞아들이기를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살아갈 때 한쪽은 너무 깨끗하게 살고 한쪽은 너무 더럽게 살고. 네, 그 엄마 말씀. 여러분 성령 하나님 너무 깨끗하신 분이실 때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이럴 때 이 엄마 말씀. 네, 그럴 때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설교를 잠깐 읽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한 건 꼭 양이나 소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소재 같이 곡물을 가지고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피를 딱 받아오면 그걸 어디에 바르냐면 모든 제사 기구에다 다 바릅니다. 다 발라요. 네, 거룩함 유적에 의해서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 피 부분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하나의 먹이신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덮어요, 뚜껑을. 근데 그 뚜껑을 덮을 때 그 위에 뭐냐면 금쟁반이 있습니다. 금쟁반 거기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황금빛 때문에 피가 쫙 흘러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의식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죽이심이 되죠. 그런데 그때 뭐가? 그 피가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위에서 억누르면서 하나님,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죄를 감당했습니다 라는 표시로 고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그 고소의 내용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이루었다는 걸 고발하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뭘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특권입니다. 거저 주어진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평화와 평화, 평강은 약간 다르죠. 편안함과 평강은 약간 다르죠. 편안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돈도 좋아해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기가 나가고 나니까 아, 이 동네에도 그때 무슨 일이고 뭘 깨달았냐면 여기 전기가 그때 2주 전에 저희 그 별관하고 여기가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 밤에 8시 안 9시쯤 돼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봤어요. 정말 이 동네만 불이 나간 건가. 그랬는데 옆에 가보니까 아니 같은 나이인데 거의 불이 두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이쯤 어떻게 당신은 불이 있냐고. 그랬더니 제너레이터가 제너레이션. 그 자가 제너레이터.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필요하구나. 돈이 없구나. 역시 돈이 좋습니다. 돈이 뭘 줘요? 아, 평안함을 줘요. 행복감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평강,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들에게 그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적용으로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성분들 특별히 남자들은 가끔 패스할 때도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자기 얼굴을 점검하잖아요. 어디 앞에서? 남편 앞에서 하진 않죠? 네, 거울 앞에서 하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봐? 뭘 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거울을 볼 때마다 대체 넌 누구냐? 근데 그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면 안 돼요. 네, 난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이런 대답 말고 제가 기도하는 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그런 거 아니고 거울을 봤을 때 아, 난 참 아름다워. 네, 거울하고 나 세상에도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네, 거울을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자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대답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선택한 자, 나는 너를 이 땅의 왕으로, 나는 너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나는 너를 이 땅의 구별된 자로 세웠어 라는 대답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그네 인생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아침에 가도 될 때 오래